명절에 고향 갔다 오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시고 그렇겠죠. 고향 가는 길이 참 반갑고 즐겁죠만은 이제 고향이 아니고 시댁일 경우도 그렇게 반가우냐. 그런 시댁 가는 게참 반갑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참 복입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분이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왜안 먹나요? 시자만 들어가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 참 불행이잖아요. 참 불행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한두 달밖에 안된 녀석이 시집이 자꾸 좋아진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요? 시집이 자꾸 좋아진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할 건지를, 행복한 비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댁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안 하고, 시어른들 만난다는 것이 오히려 참 친부모 만나는 것만큼 반갑다면요. 그런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고부지간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원수같이 아웅다웅하고 부담스럽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인데요. 친부모 만나듯이, 아니면 친딸 대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는데,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본다면 거의 반평생을 가끔이지만 봐야 되고, 때로는요, 항상 봐야 될 그런 사이인데, 친정부모 같이 가깝다면 이게 얼마나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아버지 같으세요? 시아버지 같으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시아버지 같고, 남남 같고, 명절에 어떻게 안갈수 없으니 쫓아가서 용돈만 드리고 기회만 있으면 적당히 빨리 도망쳐 나오고 싶은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반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 같아서 가끔은 응석도 좀 부리고 싶고 참 길에서 앙탈도 좀할수 있는 그런 분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점에 생각을 좀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던 산, 시내산까지 두 달이 걸려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두달 걸려서 도착한 이후에 약 1년 동안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그 일일이 다 가르치셔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중간에 레위기가 끼었죠. 이 분량이 상당한 분량이에요. 약 60장 분량이니까 뭐 작은 책한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1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데도 무조건 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직접 모습은 안 드러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여기에 있다 하는 걸알수 있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출발되는 이야기가 첫번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그렇게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신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 봤으면 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이게 3절이 첫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 바로 앞에 2절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2절을 과거에 이 2절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찬송가가 바뀌어가 나오면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 찬송가 말고 옛날에 우리가 쓰던 새 찬송가 뒷면에 보면 이 십계명이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고향교회에서 늘그 예배 때마다 그 십계명을 교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교독문을 저그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십계명을 보면요, 요 2절이 거의 빠져 있어요. 아니, 교독할 때도 2절은 교독 안 해요. 그나마 좀 나은 찬송가는요, 뒤에 보면 너는 가고요, 나는 가고 땡땡땡땡 하고 여호와니라 뭐 이렇게 돼 있거나요. 그래서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이 2절이 십계명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2절은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찬송가를 여러 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10권이면 9권 정도는 2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거 2절 빼먹은 찬송가는 찬송가 저 만드는 기본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이 찬송가 다 갖다 버려라. 그럼 2절이 뭔데? 아니, 그걸 왜 빼먹었다가 지금 우리 찬송가는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르기를요, 2절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서론이라고 말하고 본론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서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건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빼먹었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은요, 물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의 서론 2절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는 그럼 이게 말은 한마디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을 애굽 땅까지 보내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그 많은 이야기들을 딱 한마디로요 이렇게 추려놓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다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서 계명 10개를 준 거는 하나님께 사신 일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작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2절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3절부터 얘기를 좀 드리죠. 3절, 우리 흔히 일계명이라 그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 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요?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자기만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전부 신이 아니란 말이냐? 너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기독교만 종교고 교회만 종교냐? 아, 뭐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싶은 사람 절에 가고, 또이 신을 섬긴 사람이 섬기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나만 섬겨라. 나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인지, 참 이렇게 사람이 좀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섬겨라 이걸 의미를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그 인간극장을 괜히 들여다보다가요,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한국 인간극장이 사람을 묘하게 끌더라고요. 때로는 그거 보면서 자꾸 울어요. 자꾸 울게 만들고 이러더만 그것도 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주에 봤던 그 인간극장 아침에 한 30분 하는 거요. 4살 때 제천에서 버려진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제가 도중에 몇개 빼먹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아마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친부모를 찾겠다고 허락을 받고 한국에 와서 살아요. 마흔 한 중반쯤 돼 보이던데요. 나를 버린 부모지만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게 해달라. 그래서 4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다 뒤지고 뒤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뭐못 만난 채 이야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까지 찾아와서 여기서 살면서 몇년 살았나 봐요. 살면서 그 어릴 때 자기를 버린 그 부모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른 소원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군지, 내가 내 엄마다. 이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이 친부모를 알지 못하는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딱 한마디는요, 내가 내 부모란다.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섬겨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에게는 내가 부모니라, 이 얘기입니다. 부모 많은 게 좋아요? 아버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버지 둘이라는 거는 요즘은 잘안 써서 그렇지 옛날 이거 그냥 욕이에요.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제가 한자로 쓸수 있는 유일한 속담입니다. 아버지 둘, 이거 굉장한 욕이에요. 근데 부모 없이 자라서 도대체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니라 이 말이나,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만 섬기라, 이건 같은 얘기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리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요, 결혼식장에서, 요건 조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신문에서 그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신랑을 보고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답니다. 이름을 불렀대요. 뭐뭐야, 너 이제 내 거야! 이랬댔다는 거죠. 짐작컨대요, 그 신부 부모님들은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하객들은요? 난리가 났겠죠. 대단했겠죠. 그말 듣는 신랑은요? 그말 듣는 신랑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요? 너내 거야 이 말하고요, 너 이스라엘은 나만 섬겨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너희도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다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들린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씀일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과 이 서론과의 관계를 제가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는데, 고무시안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설교시간에 한 번도 안한것 같아서 명절 끝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서론은 대학 합격 통지서와 같고, 거기 나오는 십계명은요, 그 등록금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할때 쓰는 교칙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에 대한 감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있죠. 그 원서를 쓸때 한쪽 귀퉁이에요, 그 합격하고 이 합격 통지서를 합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다 써놓아가야 쓰고 이제 원서를 냅니다.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내가 쓴그 쪽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총장 직인을 딱 찍어서 내줍니다. 여기 합격 통지서예요. 내가 쓴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는 도장만 하나 찍어주는 거죠. 불합격이 되면 그 합격 앞에다가 빨간 불자를 쾅 찍어요. 빨간 불자를 딱 찍고 도장을 교장 직인을 찍어서 내줍니다. 불합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대학 원서를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고 이 불합격증이 있어야 다른 대학의 원서를 또낼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불자를 찍고 직인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이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불자를 안 찍고 그냥 총장 직인만 찍어 내주면요. 이게 불합격증이 아니고 합격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얘는 다른 데 원서 못 씁니다. 본인도요. 합격된 걸로 알아요. 분명히 합격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다른 대학 안 가고 그 학교에 다른 대학 안 갔습니다. 자, 이거 합격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불합격입니까? 이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학교 합격 통지서. 간단한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도요, 대학이 지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그 룰 같으면 다른 데못 가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 원서에 내가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써서 갖다 낸 거라도 거기에 직인 찍혀서 돌아오면 이게 합격 통지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력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면요. 함부로 못 잘라내요. 공부 좀 못한다고요. 퇴학 못 시켜요. 우리 대학 1학년 때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뭐처럼 촌놈들 모여가지고 대학 간다고 하는데 어느 날 운동장에 집합하라더니요. 금강금진한다고 줄사락하는 거예요. 줄좀 똑바로 안 쓰고 떠들고 있으니까요. 웬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안 찍으면 전부 저 합격 취소됩니다. 똑바로 썼어요. 하니까 우린 겁먹고요. 줄 똑바로 쓰고 잘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서무 직원이에요. 가만히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서무 직원 지가 어떻게 해서 일단 학교가 들어온 나를 쫓아낼 능력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못 쫓아내요. 그 합격 통지서 쪽지 하나, 이거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학교 교칙 두꺼운 책한권 줬어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교칙 다 알고 졸업하셨나요? 교칙 다 지키고 졸업하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교칙이 뭔지 그 안에 교칙을 내가 받은 적이 있나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칙 몰라도 졸업해요. 요즘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교칙 모른대요. 야, 이 사람들아. 다 몰라도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있어. 뭐꼭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칙 안에 장학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금을 타게 되는지 이건 알아야 될거 아니란 말이야. 다른 거다 몰라도요. 그러나 어쨌든 두툼한 책한권 줘도 이 교칙 몰라도 졸업해요. 학교 통지서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가 있는 어느 목사님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세가 그만큼 안돼 보이는데 물어봤더니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려? 그랬더니 결혼을 늦게 했대요. 왜? 인물이 못 났나? 뭐 모자라는 데가 있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가에서 반대를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결혼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엄마의 허락 없이 그냥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장모 될 사람은 절대로 못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거의 1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참, 버틴 사람도 대단하고, 그 장모된 사람들도, 장모된 그분도 참 대단하다. 딸 절대로 못 준다고 10년을 버티던 그분이 어느 날 졌다. 이렇게 하고, 결혼 허락할게. 이게 서론이에요. 이게 서론이에요. 대신에,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요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반대하던 그분이 좋다, 결혼 허락할게.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조건이 하나 있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예, 장모님 조건은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문제는요, 결혼 허락하겠다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 감격 그거 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서론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다. 절대 우리 딸님이 고생시키지 말해. 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서론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십계명 일일이, 아니 십계명 뒤에 수많은 계명이 나와요. 이 계명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요? 그렇게 결혼 안 된다고 하던 그분이 허락을 해줬는데, 대학이라고 가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설프게 생겼지만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취업하기 진짜 어려워요. 대학을 마치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취업 원서를요 적어도 100통 이상, 100통에서 150통까지요 한 100통쯤 보내야 한번 와보세요 하는 게 한 5~6통 정도 있답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온 데도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취업이 됐습니다. 한 군데에서라도 출근하라 그러면요, 그럼 그 기분이 얼마만 할까요?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이 합격 통지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묘한 게요, 그렇게 얕은 어느 회사에 취업이 됐다라는 거, 그 감격이 참, 문제는 오래가지를 않아요. 1년도 안 갔어요. 내가 이런 회사 다닐라고 이 고생을 했나 이래서 뛰쳐나오는데 이 뛰쳐나오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적어도 60%, 70%가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 가면요, 거기는 낫고요, 또 비슷비슷해요. 취업하기 전까지 집에서 그다지 고생은 안 해봤고, 물론 해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곳에 그렇게 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힘들게 얻어낸 그 자리, 그 합격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감격이나 그 기쁨을 잊지 않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 내고 이럴 때요, 달력에다가 어느 날 어느 회사, 어느 날 어느 회사, 여기는 면접 오라고 연락 왔다 말이 적었는데, 저 그 달력 절대 없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달력 없애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회사가 꼬라지 보기 싫고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달력을 한번 쳐다봐라. 그 달력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정도를 얼마나 알아가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 어쩌다, 죽겠다. 한 2년 지나니까 적응이 됐는지 이젠 다들 조용해져서 참 감사하긴 해요. 그 기간을 지나가지 않고는 어려운데, 사실 어느 직장이 수월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게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게 해주고 월급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애써 고생했는지 하는 거,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이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십계명 10개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만 섬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기억을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쉽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뚱딴지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하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요?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지키다가 혹시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기억은요,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에서 만약에, 하나님 그러다가 혹시 한두 개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런 네 같은 놈은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애굽에다가 도로 갖다 넣어버리겠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느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까 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답을 쓰고 쓰고 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명이, 율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가령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마디만 딱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쫙 정돈했는데 그게 360가지를 넘는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하셨거든요.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거냐, 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외식하는 자, 그따르고 속다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을 하셨느냐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충실히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수고만, 자기 애만, 자기 노력만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계명에서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론에 하나님께 사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걸 알고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에만 꼭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명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이걸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런 식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지켰다 해도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의도에 충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주셨던 이 서문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계명에만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 계명을 고쳐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다음 말씀드린다면은 계명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에 집착하고서는 우리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서론에 나타나 있는데, 이 서론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처럼요, 만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매를 맞을 수는 있죠. 야단을 맞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 다시 집어넣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은 행위 하나하나 보다가 사실은 부자지간이라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행위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행위보다는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요, 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딱 드는 행동을 얼마나 하나요? 한 절반 하나요? 하는 지끄리마다 미운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더 정상인지 몰라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인데 근데요, 그런 자식 갖다 버려요? 못 갖다 버리잖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부자지간이라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아, 너 잘했으니까 내 자녀 삼고, 오늘은 너 희생하시니까 내 자녀 아니야.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랑 고백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실수로 계명을 어겼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야단을 맞거나 매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십계명의 가르침, 열 가지 계명 좋습니다만, 열 가지 계명은 잊어버리더라도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서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겠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 참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건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면요,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자상한 아버지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연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만 여기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 구약 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친구 사이니까요,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애누리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5명 빼고 45명, 아니 거기서 또 5 모자라서 40명이면요, 이러면서 깎아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던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불렸어요. 구약시대도 그게 가능했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떼쓴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말씀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고 눈딱 부시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참 건방지다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때를 쓰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석 부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응석을 부린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누구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싫어요. 나한테 어려운 일 시키지 말고, 나도 힘도 다 빠졌으니까 차라리 날 죽이고 날 데려가세요. 나더 이상 안 할래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엘리야 얘기잖아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독여 가면서 먹여 가지고 원기 회복시켜 가지고 아직 너 해야 될일 있으니까 가.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 참 보면요. 제가 보기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느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 아니면요? 만나기만 하면 어딘가 부담스럽다? 시아버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면 되는 거는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들었던 그 예화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무슨 광고가 났다나요? 개 팝니다. 글쎄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몇십만 원요? 그 밑에 아버지를 팝니다. 단돈 10만 원에. 개 파는 데는 손님들이 많이 갈는지 모르겠는데, 늙은 아버지를 1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안 갔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젊은 부부가요,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결론은요, 만나고 보니까 늙고 병든 분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그러면 날 사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집이 괜찮으니까 자네들이 와서 내 자녀가 돼서 여기서 날 모시고 살게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나하고 참 친근하게 지내는, 친밀하게 지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밀한 아버지라고 느끼면 사는 맛안 날까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뻘쭘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킨 겁니다. 그냥 아버지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바, 아버지. 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긴 합니다만은요, 우리 성경은 지금 이걸 아빠, 아버지라고 바꿔놨거든요. 하나님을 아이들이 아버지 부르듯이 아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근한,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서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정 마음에 안 들면요, 때를 쓸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 것,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더 돌아보게 하옵소서. 친아버지 이상으로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뻘쭘하게 멀리 떨어져서 어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명절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아픔들을 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